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고위급 사절단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특별열차가 오늘 오후 베이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목격자를 인용해 북한의 고위인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열차가 베이징역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별열차는 선양과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이 열차는 지난 25일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을 거쳐 다음날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국빈 등을 맞는 장소인 베이징 다오이타이 일대에서는 북한 고위급 사절단이 머문 곳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공안이 배치되고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등 경비가 강화됐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에 정통한 미 고위관리를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을 정황이 있지만 확인된 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오늘 익명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 뒤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의 베이징 방문 여부에 대해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밝혔습니다. 고노 외상은 오늘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분명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과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 중단거리 미사일도 폐기해야 한다는 데 충분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수만 명의 주일 주한미군과 그들의 가족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러시아의 전직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하고 모스크바 월드컵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말콤 텀블 호주 총리는 오늘 성명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영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 연대할 것이라며 비엔나 협약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러시아 정보요원 2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줄리아 비솝 외무장관은 앞으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모스크바 월드컵에 불참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도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서방 국가에서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자국 외교관 추방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상응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이후 시리아 동구타에서 반군 세력들의 철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 7천 명이 반군 통제 지역인 동구타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탈출 인원은 지난 2016년 반군 세력이 동부 알레포에서 퇴각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100여 대의 버스 행렬이 이른 새벽 동구타 지역을 빠져나왔으며 버스에는 반군 대원들과 그들의 가족, 다른 주민들이 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동구타를 통제해온 주요 반군 조직은 지난주 러시아의 중재로 안전통행을 보장받으며 자진 퇴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총괄하는 부처인 상무부는 어제 투표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권법은 선거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인구조사 결과는 하원 의원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경 장벽 설치와 무역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미국과 멕시코가 통관 절차 개선과 농산물 유통 가속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이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모두 세 가지로 국경을 통한 불법 상거래 근절을 위한 공동협력, 또 화물에 대한 공동조사 프로그램 운영, 또 농업제품 교역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베이징을 떠난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1박 2일간의 중국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이라는 추측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특사자격 방중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중이라는 언론 보도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can't confirm those reports. We don't know if they're necessarily true.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으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는 한반도 정세.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오랜 동맹인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역에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0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1박 2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 이틀째인 27일 북한 대표단 숙소인 베이징 다오이타이는 전날에 이어 삼엄한 경비가 계속됐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이날 오전 수십 대의 차량 행렬이 다오이타이 동문을 빠져나가 베이징 서북부의 중관촌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학원 베이징 분원인 이 시설은 연구동이 밀집된 곳으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극도의 교통통제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북한 대표단을 태운 차량은 이날 오후 베이징역에 도착했고 오후 3시 30분쯤 이들을 태운 열차가 베이징역을 출발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표단은 전날인 26일 베이징역에 도착해 자동차 편으로 다오이 타이로 향했습니다. 외신들은 북한 대표단이 만찬 시간에 맞춰 인민대회당으로 향한 뒤 밤 10시 30분쯤 다시 다오이 타이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두 나라 모두 북한 최고위급의 중국 방문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 권력을 잡은 뒤 첫 외국행으로 베이징을 깜짝 방문했다며 하지만 김 위원장이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오래 머물지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27일 김정은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북한 최고위 인사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국가 지도자와 3시간가량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과 수도 베이징의 긴박했던 상황과 경비 태세 등을 비춰볼 때 이번에 방중한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도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적절한 때 발표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전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며 확실한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n't confirm those reports. We don't know if they're necessarily true.
라즈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상황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ere we are with North Korea, you know, is in a better place than we used to be because the president's maximum pressure campaign in conjunction with doze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들과 협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오게 했다는 겁니다. 샤프 대변인은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27일 북한 최고위층의 방중설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양한 분석과 추측을 담은 보도가 나온 것을 접했다면서 보도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관련 상황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는 이런 인적 교류에 대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외적 발표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국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전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만약 말할 게 있으면 적절한 때 발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가운데 역내 강국이자 북한의 오랜 동맹인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아직 누구인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누구이든지 간에 이번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중 간 최고위급 교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 이어 5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중 간 오랜 동맹 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전격적인 방중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주목되는 건 이번 방문이 이뤄진 시점입니다.
네, 자,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지금 시점에 베이징을 방문했다면 자, 무슨 이유일까요?
예,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겁니다.
네.
북한과 중국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든든한 후원자를 배경 삼아 협상력을 높이고
네.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특히 중국의 입장으로 보자면 무역 전쟁으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긴장 상태이고 또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에 남북한과 미북한 유화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언한 것도 북핵 문제에서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전통 우방인 북한과의 관계 복원이 역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 그 배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북한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대표적인 친중국파 인사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한 것도 이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동참해서 자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큰 불만이었습니다.
네, 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시진핑 주석이 보낸 특사도 만나지 않았었죠?
예,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직후 시 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숭타오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건 북중 관계에서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북한은 이후 며칠 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중국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네. 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이런 상호 불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직도 정상회담을 못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김 위원장이 지난 2011년 말에 집권한 이래 7년째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북한 최고 지도자보다 한국 대통령과 먼저 정상회담을 연 건 북중 관계에서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만큼 북중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측의 최고급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난다면은 그 2011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중국 방문이 되는 거죠.
예, 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또 집권 이후 첫 외국 방문이자 첫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면 북중 관계가 아무리 소원하다 하도 한국과 미국 관계보다는 우선이라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공감대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가 중국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과거에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중국 방문을 대외비로 했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례를 보면 북한과 중국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귀국한 뒤에 방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의 마지막 중국 방문의 경우 그가 중국에 도착한 지 4시간 뒤에 방중 사실을 보도했지만 이는 언론에 김 위원장의 얼굴이 포착된 데 따른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네네.
양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을 철저히 대외비로 했던 건 경호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모든 채널을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이례적인 회담 방식과 촉박한 준비 기간이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대가 북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관측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미국 국무부 정례 브리핑 현장입니다.
This is just complicated diplomacy, Elisa. I think that's just the way it works.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these meetings and conversations.
이례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북한과의 정상회담 준비에 불편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복잡한 외교 사안으로 가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답했습니다. 통상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상대국의 공식 입장 결여와 실무 외교관급의 준비 절차는 없지만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회담 방식과 시간 부족으로 부처 간 조율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상대국이 북한이라는 특수함을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냐며 때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준비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또 이전에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만큼 전례 없는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뉴욕 채널 등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미북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There's the New York channel and I'm sure that you know there's a dialogu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magine all those pieces are in play, you know.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현재 어떤 형태의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실무자 간 협상에서 확실한 성과가 도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미북 정상회담 날짜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ack channel or secret negotiations at this stage. The model that Kissinger
미국 CIA가 북한과 직접 접촉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좋은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Agencies involved. I think that's also entirely appropriate. I mean, I think this at the end of the day has to be.
궁극적으로 미북 정상회담 준비는 국무부와 CIA, 국방부 등 각 부처가 함께 공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CIA와 북한 정찰총국 간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이미 북한 대표들과 정상회담 준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또 폼페오 내정자는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서훈 국정원장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고 폼페오에게 회담 준비를 주도하라고 개인적으로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나 다른 국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규를 지키는 동맹국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언급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6일 국방부에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외교관이 추방된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법을 지키는 동맹국들과 당연히 뜻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obviously stand united with allies that believe in the rule of law, of a rules-based order, and whether it be North Korea.
아울러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북한이 됐든 다른 국가가 됐든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관한 조약을 위반했을 때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이중 첩자 독살기도 사건과 관련해 26일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 60명에게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출신의 이중 간첩 독살 사건에는 1970년에서 1980년대 구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된 노비촉이라는 신경안전제가 사용됐으며 공격의 배후로는 러시아 정부가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달 중순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화학무기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에 의거해 북한 정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제재들을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암살을 저지르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행위는 북한의 난폭함을 추가로 입증하는 것이며 북한의 어떤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조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제3국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일괄 세출안에 따른 겁니다. 세출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국가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출안은 미 의회가 연방정무 업무정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허용한 만큼 이번 안건에 담긴 내용이 최종 세출안에도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 제한 조치가 법제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의회에서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무부에 이와 관련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향후 미국 선거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법안이 현재 상하원에 각각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출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 정부 지출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세출안에 따르면 국제방송 운용조항에 따라 배정된 지원금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또 이주와 난민보조 조항에 따라 배정된 지원금은 탈북난민 지원에 사용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난민에 관한 보호활동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번 세출안에 포함된 경제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800만 달러 이상은 국무부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 지출되며 양국 경제협력 조항에 포함된 지원금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 정보 수집 유지를 위해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세출안에 포함된 경제지원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원조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조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로는 이집트와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가 호명됐습니다. 먼저 해외 군사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집트에 13억 달러가 배정됐는데 이 가운데 3억 달러는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등에 관한 이집트 정부의 조치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비롯한 다른 대북 결의 준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후에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얀마 경제지원금의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했다는 국무부의 판단이 이뤄지기 전까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모든 원조는 북한과 관련한 국제 제재 이행 그리고 영내 안보 강화 등과 관련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비공식 무역액은 연간 2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며 조속히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으며 전 세계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러시아는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을 한다며 모든 국가들의 긴박한 위협이 되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가 미국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협조함으로써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위한 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26일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다며 지금은 행동에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서명한 유엔 제재들을 조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러시아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러시아에 있는 북한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돈은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의 공식 무역액은 연간 8천만 달러이지만 불법 유류를 포함한 비공식 무역액은 2억 6천만 달러 상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물품들을 수입하지 않는 의무를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들의 중단을 진지하게 돕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김정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해당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 측에 문의하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공조와 협력을 늘려서 대미 관계에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지난 21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갈류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무역거래를 위한 우정의 다리 건설을 위한 업무팀을 조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향후 무역 거래를 염두에 두고 1959년 건설된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우정의 다리를 확장하기 위해 또 다른 다리를 세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다리는 특히 중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 직통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오래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정의 다리 건설 계획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북한 관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정부 간 경제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대표단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북한 대표단과 회의에서 에너지와 농림수산업, 수송과 과학기술 분야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경제협력위 회의는 지난 2015년 4월 평양에서 7차 회의가 열린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6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다음 달 중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많은 국가들이 대북 교역을 축소하고 있는 국면에서 대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러시아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서 대북 관계 강화 움직임을 보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중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이례적으로 대북 압박을 늘리고 있는 제재 국면에서 북중 관계가 약화된 시점과도 맞물립니다. 지난해 중순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대북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북중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을 당시에도 러시아는 북한과 러시아 항구를 연결하는 여객 화물선 노선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이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대북 연료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신 북한에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전략정보 분석업체인 스트레포는 보고서를 통해 북중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를 기회로 활용해 대북 관계를 서방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냉각 상태에 있을 때 미북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협상팀의 일원이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최근 VOA에 러시아의 중재 역할 제안에는 동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키우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누렸던 지위를 다시 찾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날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발표한 공보문에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과와 관련해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끔찍한 상황을 반영한 강력하고 분명한 텍스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37차 유엔 인권이사회 주요 결과를 담은 자료에서 북한의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규탄한 이번 결의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는 모두 56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나서는 등 국제사회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이고 정확한 북한인권 상황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UN COI 보고서 이전에 북한을 냉전시대의 희한한 유물로 생각하곤 했지만 UN COI 보고서에 의해 북한을 생각하면 김씨 일가에 의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로 생각하게 된 거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COI가 국제사회 절대적인 지지 속에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n overwhelming vote in the council to create this commission.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신설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고 따라서 COI는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대다수 나라들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것이란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COI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자세한 보고서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도 COI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Many of these abuses are committed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an estimated 80,000 to 120,000.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이슨 맥 1등 서기관은 북한의 많은 인권 유린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어린이 노동과 노동자 수출 등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는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보고한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자행한 가장 악명 높은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납치라면서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이 한국 전쟁 당시 약 2천 명의 남한 민간인을 학살한 내용을 담은 미군의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 2천 명을 학살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입수해 27일 BOA에 공개한 이 문건에는 1950년 10월 8일에서 10일 사이 개성과 서울 지역 공무원 1,800명에서 2,000명이 대동강 인근 기암리 북서쪽 일대에서 학살된 정황이 80쪽에 걸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전 당시 한반도에 주둔했던 미 후방기지 사령부가 작성한 이 문건은 한국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과거사 진상규명에 이영조 전 위원장으로부터 넘겨받은 한국전쟁 범죄 사례 KWC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전쟁 범죄 사례 141번에 대한 법적 분석 KWC 141이란 제목의 이 문건은 후방기지 사령관에게 보고를 목적으로 1953년 6월 15일 사령부 법무실이 작성했는데 당시 학살을 자행한 인민내무군 316연대 2대대 소속의 포로 3명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1950년 9월께 이들 포로들이 소속된 부대는 시변이라는 지역에서 2,000명에 가까운 남한 공무원들을 넘겨받은 뒤 같은 해 9월 28일 이들을 이끌고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남한 공무원들에게는 이동기간 중 매우 적은 음식이 지급됐고 종종 구타 행위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동 중 병이 든 사람은 대열 뒤로 옮겨져 사살됐는데 약 200명이 이런 방식으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후 남한 공무원들이 대동강을 건너 작은 마을의 한 언덕으로 옮겨진 뒤 1950년 10월 8일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약 1,000명이 총살됐고 두 개의 대형 구덩이에 묻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1,000명이 다음날 새벽 같은 방식으로 처형돼 한 개의 구덩이로 던져진 사실도 보고서에 자세히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미 육군의 존 테일러 중령 등이 1950년 11월 17일 기암리에서 이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 개의 대형 무덤을 확인한 사실과 함께 인민군 포로들의 증언에 대한 녹취록과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 미군의 관련 조사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미일 한국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27일 BOA에 군인이 아닌 한국 민간인에 대한 학살 기록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단 학살된 것이 더 진상규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유해라도 돌려받고 싶은 게 우리 가족들의 소망입니다.
이 이사장은 북한이 납북한 남한 민간인이 10만 명에 이른다며 북한 정권의 남한 민간인 납북은 반인륜적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영국에서 일어난 전직 이중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 때문에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20여 개 나라가 러시아 외교인 인력을 추방시켰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국가들에 보복하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일본에서 사학 추문 의회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베 신조 총리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미 상무부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이 지금 추방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국에 있는 러시아 외교관 60명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외교관들이 추방되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달 초에요. 영국에서 러시아 출신의 전직 이중간첩 독살 기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영국 정부가 수사한 결과 1970년에서 80년대 구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된 노비촉이라는 신경 안정제가 사용됐다면서 독극물 공격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에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러시아는 사건 개입 전면을 부인했고요. 이에 영국은 러시아 외교관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사회의 동조를 구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추방 조치가 영국과 보조를 맞추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유럽연합 지도자들은요, 러시아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 배후에 이 러시아가 있다는 영국의 조사 결과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네.
영국과의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이달 중순에는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이 이 화학무기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러시아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만 추방되는 러시아 외교관이 60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48명 추방되고요.
네.
나머지 12명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정보요원들인데요. 이들 러시아 외교관들과 그 가족들은 7일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또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 폐쇄도 명령했습니다.
네, 시애틀 러시아 영사관은 왜 폐쇄가 되는 겁니까?
예, 세르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성명에서요. 이 시애틀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이 이 미 해군 기지 또 보잉사와 가깝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네.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하지만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불협함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성명에서요. 미국은 러시아와 더 좋은 관계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는 오직 러시아 정부가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라지샤 백악관 부대변인은요. 향후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러시아 정부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고위 지도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유럽 국가들도 영국과 연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나라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 외무부가 26일 자국 내 러시아 정보요원 4명에 대해 일주일 안에 프랑스를 떠나도록 추방 명령을 내렸고요.
네.
이탈리아 외교부도 26일 성명을 내고 로마 주재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2명에게 일주일 안에 떠날 것을 통보했다라고 밝히는 등
네.
유럽연합 회원국들 14개 나라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도 이런 조치에 가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외교관 13명의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독일과 폴란드도 각각 4명, 리투아니아도 3명, 호주 역시 2명을 추방하고 올여름에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에 불참할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 외교 인력들을 추방한 나라들에 보복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학 추문에 관해서 의회 증언을 했네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집권 후 최대 정치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 모리모토 학원 추문, 학원 스캔들 핵심 관계자가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는데요. 당시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사죄 드린다면서 이 추문과 관련된 논란과 의혹 모두 아베 총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아니라 총리의 사학 추문에 관해서 관계자가 증언을 한 거네요. 자,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 어떤 사건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모리모토 학원이라는 사학재단이 소학교를 지을 용도로 국유지를 시가 8분의 1에 불과한 헐값에 사들인 일이 지난 2월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학교 명예교장이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였는데요. 이 때문에 총리 부부가 나서서 아는 사람이 나라 땅을 사도록 싸게 사도록 힘을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네.
10월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열린여당 측이 이기면서 충분히 좀 잦아드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담당 부처인 재무성이 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이달 초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당시 의회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국유지 매각 관련 문서에 적혀있던 이 특례라는 문구를 모두 지운 채 제출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 총리실을 비롯한 정치권이 관여한 흔적 한 300여 곳을 삭제하는 등 이 공문서를 개찬, 그러니까 뜻을 달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용을 고친 일이 확인됐습니다.
네네.
이런 사정이 밝혀지면서 실무 담당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 공문서가 조작된 것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국민 사과도 했었죠.
네, 아베 총리가 지난 12일 문서 조작 문제가 국민 신뢰를 흔드는 사태가 됐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류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면서 자신이 지시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야당의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면서 문서 작성 책임자가 오늘 의회에 증언으로 불려나온 겁니다. 증언한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은 국유지 매각 당시 담당 기관인 재무성 이재 국장이었는데요.
네.
이후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다가 문서 조작 파문이 불거진 뒤에 장관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는 문서 조작 책임이 없다, 자신이 주도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군요.
네, 이 문서 조작에 대해서 아베 총리로부터도 부인 아케 여사 혹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으로부터도 전혀 지시가 없었다라고 이 사가와 전 장관이 말했습니다. 모두 재무성 이재국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시도 없이 그런 일을 왜 했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추궁에 검찰 수사 대상이라 답변을 삼가겠다라면서 피했는데요.
네.
그래서 야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일부 계파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증언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야권은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를 의회에 불러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지난 주말 내내 도쿄 번화가 신조쿠역 주변과 또 총리 관저 앞 등지에 만여 명이 모여서 아베 총리 퇴진 촉구 시위를 벌였는데요. 어제도 집회가 이어졌고 오늘은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요, 조사 주체를 막론하고 응답자 절반이 아베 내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서 나온 긍정률이 33%인데요.
네.
이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하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요, 내각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총리 사퇴와 조기 총선 여론이 형성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10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하죠. 이게 네. 센서스라고 부르는데 이 준비가 지금 한창이라고요.
네, 다음 조사가 2020년에 벌어지는데요. 2년 앞으로 다가온 총 인구 조사를 앞두고 당국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구 조사 질문지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다시 넣기로 했다라고 어제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없었던 항목인데 이번 인구 조사를 하면서 시민권 있느냐 없느냐 이 묻는 이유가 뭡니까?
예, 법무부 요청에 따른 걸로 알려졌는데요. 투표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만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을 하는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하지만 1950년 이후로 사라졌다가 이번에 70년 만에 재도입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센서스 참여율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데 센서스 참여율이 낮아진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네, 혹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센서스, 이 총 인구 조사는 시민권자 수를 집계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구를 파악하자는 건데 참여율이 낮으면 정확한 통계를 내기 힘들다는 거죠.
네.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무부가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기로 한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웰버러스 상무장관이 이 정확한 정보 확보의 필요성을 꼽았는데요. 시민권 질문 재도입으로 인한 역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인들 대다수 약 90%가 시민권자라는 점 등을 들면서
네.
이 추가 질문이 응답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그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가 참 여러 군데 많이 활용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정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 통계 자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해서요. 연방 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요. 각 주의 하원의원 수, 또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이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판도를 짜려는 의도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게리맨더링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는 행위를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일부의 우려대로 불법 체류자들이 인구 조사에 대거 불참할 경우 이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대도시 주민이나 이민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따라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의 의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그 상무부 결정에 좀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겠네요.
네.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허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요. 이번 조처가 불법이라면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민권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바니타 굽타 인권과 민권연합회의 회장은요.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끔찍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번 결정에 계속 맞서 싸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는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는 한때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 남포 아침 기온 영상 9도, 낮에는 역시 1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7도, 중강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8도, 강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황해도 대체로 흐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6도, 낮 기온은 13도, 개성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6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8도, 낮 기온은 18도로 예보되어 있고요.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장진, 해산, 삼지연 지역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 영상 22도, 원산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4도, 삼지연은 아침 5도, 낮 기온은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고위급 사절단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특별열차가 오늘 오후 베이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목격자를 인용해 북한의 고위 인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열차가 베이징역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별열차는 선양과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이 열차는 지난 25일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을 거쳐서 다음날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국빈 등을 맞는 장소인 베이징 다오이타이 일대에는 북한 고위급 사절단이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공안이 배치되고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등 경비가 강화됐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의 베이징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오늘 익명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 뒤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고노 외상은 오늘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분명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과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 중단거리 미사일도 폐기해야 한다는데 충분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수만 명의 주일 주한 미군과 그들의 가족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시리아 동구타에서 반군 세력들의 철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 7천 명이 반군 통제 지역인 동구타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탈출 인원은 지난 2016년 반군 세력이 동부 알레포에서 퇴각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100여 대의 버스 행렬이 이른 새벽부터 동구타 지역을 빠져나갔으며 버스 안에는 반군 대원들과 그들의 가족, 다른 주민 등이 탔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도 반군 대원들과 가족 등 6,800여 명이 동구타 지역을 떠나 북서부 이들립으로 향했으며 지난 사흘 동안 철수한 반군 군모는 모두 13,000여 명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가 러시아의 전직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하고 모스크바 월드컵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오늘 성명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영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 연대할 것이라며 비엔나 협약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러시아 정보요원 2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줄리아 비숍 외무장관은 앞으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모스크바 월드컵에 불참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도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서방 국가에서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교부는 자국 외교관 추방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상응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총괄하는 부처인 상무부는 어제 투표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권법은 선거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고 인구조사 결과는 하원 의원 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실시되며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은 1950년 이후 사라졌습니다. 국경 장벽 설치와 무역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미국과 멕시코가 통관 절차 개선과 농산물 유통 가속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이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모두 세 가지로 국경을 통한 불법 상거래 근절을 위한 공동협력과 화물에 대한 공동조사 프로그램 운영, 또 농업제품 교역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